디모데전서 3장 9절 1절 읽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의 그 심령을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진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바라고 주의 은혜를 소망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깊이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제 방에 있는데 옆방에서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그 조류식 천장에 내려앉도록 웃고 하시던데 무슨 얘기일까 궁금해 가보려고 하다가 안 갔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성경 이야기는 아무리 하려 해도 웃음이 안 나와요. 그저 찔리죠. 찔리면서 내가 왜 이럴까 뭐 이런 마음만 들고 그리하기 때문에 웃었던 것 다 또 지우고 또 찔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뭘까 또 좀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얘기하는 그 집사의 자격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사도 바울이 집사의 자격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런 자격이 어떤 것이냐 또 뭐 집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오늘 설교의 초점이 아니니까 접어두시고요. 일단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집사의 자격 그걸 보면은 다른 내용들은 무슨 말인지 어쨌든 대충 알아먹긴 할 수가 있어요. 8절에서 얘기하는 정중하고 일군 이연 안 하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이걸 보면은 뭐 대충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뒤에 나오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또 이런 말들도 아 그게 대충 이런 거구나 이해는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야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이건 좀 알기가 어려워요. 의미 자체가.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믿음의 비밀일까? 또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선뜻 얼른 다가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그래도 내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가? 그 비밀을 가지지 못한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이 뭔가 자체부터 우리가 모르게 되면 나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좀 중점을 두고 좀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는 비밀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비밀,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이렇게 여러 가지 비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서로 이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그리스도의 비밀,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경건의 비밀. 그 경건의 비밀과 뭐 그리스도의 비밀이 서로 따로 떨어진 독립된 의미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서로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느냐는 거죠. 왜 비밀 이렇게 말을 할까? 먼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비밀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는 비밀이 아니다 그거예요. 또 그리스도 비밀 이렇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나진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한적 하나님이 택한 자만 알 수 있도록 하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비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 보면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고난 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다. 알아먹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닫지 못한 이유를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이사야 6장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또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은 뭐 제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뭐 깨닫는 어떤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이유가 아니고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깨달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지식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그 본능 자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막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죄 때문이다 할 수가 있죠. 죄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늘 자기만 생각하면서 내게 유리한 대로 내게 좋은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알아챌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은 감추어진 비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밀은 그 감추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알려주고 나타내고 뭔가 열어서 보게 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스스로 열고 보고 듣고 깨닫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비밀이라는 용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절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이 알게 되어진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좀 염두에 두시면 돼요. 비밀인데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알아챈다. 그건 비밀이 아니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성경 공부할 필요 없고 뭐 연구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도 해석이 인간에게 유리한 해석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을 인간에게 두고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연구하니까 늘 인간에게 유리한 그 해석이 나와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은 공부 안 하고 성경을 보지 않고 연구 안 해도 자연적으로 막 알게 되어지는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연구 공부할 때의 초점이 방향, 해석하는 방향 자체가 아 내게 유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걸 알아채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 영광됨을 위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알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게 돼요. 연구를 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성경에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복음의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걸 두고 비밀이 나타났다, 드러나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비밀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고 인간을 세워서 비밀을 알리신다, 택한 자에게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은 그 성경을 얘기한 사람 차고 넘칩니다. 인터넷 들어가면은 유튜브 보면은요, 또 설교가 막 넘치고 넘쳐요. 근데 그 성경 얘기들은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는 모든 성경 내용이 인간을 위한 것에 초점을 둬요. 중점이 인간입니다. 종교적인 욕심을 부추기면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네가 이렇다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하죠. 그것은 말씀이 그들에게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 그 증거예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내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부끄러움과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막 파헤쳐 드러내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께 초점을 돋버립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니잖아, 주님이잖아, 그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영광에만 관심을 두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에 저 사람 반대를 하고 돌 맞고 이런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그 성경의 선지자들이 자기 돌 맞을 거 두려워하면서 말씀했으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돌 맞든 맞든 아예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알기 위한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 사람들의 담대함이었죠. 그렇게 성경은 둘로 나누어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영광 쪽으로만 붙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할 때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비밀이 기준이 됩니다. 그 비밀을 기준해 가지고 세상을 심판을 내요. 비밀이 계속 비밀로 감추어진 그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비밀을 알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비밀이 드러나서 그 비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심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간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아가면서 그게 뭔가 나에게 기쁨으로 조금씩 흘러 들어와진다, 그게 감지가 되어진다면 그게 정말로 복된 자입니다. 왜냐, 그 자체로 이미 그 사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다스리는 가운데 이미 생명에 속한 자다는 그 증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게 되어지면은 뭐 세상에서 막 돈 벌고 어떻게 잘 되고 이건 접어두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마지막 때에 나를 살려내는 그 생명된 그 말씀을 내가 알아간다는 거, 그 기쁨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도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 봅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매맞아 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한편 강도와 천국의 상급 똑같다고 했을 때에 성질을 내냐 않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알았고 복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았으니까 이미 그게 보상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이미 보상을 받은 자로 복음을 전했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의 상 더 크고 안 크고 관심을 안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신자라고 하는 것이 복된 걸 품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 속에다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신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됨을 하나하나 파헤쳐 들어가면은 아, 이래서 신자는 정말로 복된 자이고 그 나를 주님께서 다스려가면서 나에게 비밀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불가능하다. 내 노력으로 말씀을 알아간다? 안 되는 것이다. 거기에 마음을 두면서 뭐 주님의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보면서 아, 나는 이상하게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정말 향하게 되더라, 그런 어떤 생각이 든다면 그건 본인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듣고 깨닫게 하시고 보고 알게 하시는 그 사랑의 사건 역사심 때문에 내 마음이 예수께로 붙들려 끌어가는 것이구나, 좀 그렇게 보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챈다는 거, 그걸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알았다고 해서 비밀 안 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랑하는 것 자체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죠. 아는 것 같아 하는데 모르는 거. 그래서 늘 우리는 나에 대해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인간의 본성은 늘 내 초점을 흘러가게 돼 있으니까 늘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말씀 안에서 알미 어떤 것인가 깨달아가고 공부하고 그게 여러분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비밀을 알았으면은요 그냥 알게 된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알았으니까 뭘 해야 되지? 제발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은 접어두시고요.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져요. 마음에 끌려가면서.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 자유. 그게 인등. 그게 복된 거죠. 난 말씀 비밀을 알았는데 모르잖아. 이건 아는 게 아니라겠잖아요.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그 비밀은요. 나의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 죄까지 다 드러내버립니다, 정말. 막 음식 쓰레기 내면서 파헤쳐가지고 얼마나 그 더러운가를 보게 하는 것처럼 나를 파헤쳐서 드러내는 게 비밀이에요. 찔리고 아프죠. 근데 그 찔림과 아픔 속에서 주님의 앞을 보게 됩니다. 주의 아픔과 주의 찔림을 보면서 아, 그 은혜가 나를 살려냈구나. 그렇게 은혜의 복됨으로 나아가요. 저는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듣고 계신다는 것. 그 복됨을 이제 함께 누리고 같은 길로 함께 가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나는 이걸 안 여러 모르잖아요.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좀 누리고 같은 세계에서 같이 주를 바라보고 같이 기쁨 속에 살아갑시다. 그게 교회니까, 그게 천국이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돌 날아온 적은 없지만은 돌 날아올 걸 각오하면서 막 그 뭐 부끄러움과 수치 그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절대로 자기를 정당화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난 정당한, 난 믿음이 좋은 절대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말씀 또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이 비밀이라는 방식으로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그 천국, 그 천국을 내가 부름 받았다고 하는 그게 은혜의 사건. 그게 나에게 주어진 선물, 은총의 선물. 그쪽으로 생각을 좀 모아놓으세요. 근데 세상 그걸 모르잖아요. 신자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를 모릅니다. 심지어는 같은 입으로 십자가를 얘기한 사람들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에 말이 좀 통한다 할까요? 그걸 교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한다. 정말 굉장히 좋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창원 갔다가 올라오면서 한 1시간 반 거리인데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목사님 같이 갔다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면서 얘기하는 게 뭐 교회 부흥 이런 게 얘기 나왔겠습니까? 그런 거 나왔으면 제가 차 세고 내려왔을지도 모르겠죠. 계속 성경 해석 이야기예요. 목사끼리도 성경 해석해야 하는 거 안 쉽습니다. 따분해요, 목사도 이상하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경 해석 얘기하는 거. 목사가. 근데 그분하고는 성경에서, 아, 이건 이렇게 했었다고, 저건 저렇게 했었다고, 이렇게 했어도 낫지 않겠는가. 계속 그 얘기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랜만에 얘기한 것이죠. 그게 정말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그 비밀을 서로 가진 자로서 아는 대로 만난다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할 때에 그 속에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말이 통한다. 얘기가 되어진다. 여러분 은속교 안에서는 그걸 느낄 모르겠죠. 알아챌 수 없을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요. 밖에 나가서 일반 교인들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벽입니다. 뭐 다는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이 벽이에요. 그러면서 싫어합니다. 어떤 분이 그 다니던 교회를 이제 나오겠다고 그 목사에게 통보를 이제 하니까 목사님 막 와가지고 왜 나가시려고 합니까? 목사님 예수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목사님 뭘 하겠을까요? 아, 나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예수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저는 그런 말들이 있었단 말 들었는데 진짜인지는 감 못 잡았는데 진짜예요. 그래 그분이 나갈까 말까 하다 그 말 듣고 놔버린 거예요. 왜 예수 얘기하는 게 싫어하냐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 붙들고 성경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저는 뭐 뚜껑 열리고 아마 죽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그런 어떤 그 기독교인 붙들고 성경 얘기 같이 복음 얘기해 보세요. 뚜껑 안 열리면 정상 아닙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복음의 비밀을 공유하면서 예수를 아는 대로 만나가지고 십자가 얘기할 때 서로 통하더라. 복된 관계입니다. 그게 정말 복된 관계예요. 친구죠. 주의 몸이고 가족이죠.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귀하게 여긴다면은 모여가지고 뭐 서로 막 뭐고 집사 사역에 뭐 모함하지 않고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모함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비밀을 아는 자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신자됨이죠. 아니 맞추고는 집에 고향 가야 되는데 말이 자꾸 길어지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여러분 세상이 또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도 마세요. 어차피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이기 때문에 알아주지를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지금도 세상은 마지막 때까지 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감추어진 가운데 있고 주의 백성들만큼은 비밀이 드러나진 그 세계에 불려나와 있고 복음을 누린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십자가를 들으면서 그게 나에게 다가와진다는 것, 내 속에 들어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 좀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라고 좀 그 생각해 보시라고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그 집사로 세우러 가시는데 사실 누가 믿음의 비밀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 속을 사람이 몰라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보이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신 분 제 속을 안다는 얘기인데 천만의 말씀 제 속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제가 말하는 것만 듣고 저렇게 말하니까 비밀을 가졌겠지 짐작할 뿐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 몰라요. 여러분이 그 성경 얘기하면은 막 알고 기뻐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야 비밀을 가졌구나 간주를 못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비밀을 믿음 비밀을 가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바울이 교인 따다 보면서 너는 가졌고 못 가졌고 그렇게 판단 되겠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판단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봐라. 만약 이 말대로 자 집사를 뽑는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곤란을 뽑으려고 합시다. 못 뽑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뽑지를 못하는 것이죠. 바울도 안 되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를 골라서 집사로 세우라 이런 의미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이 믿음 비밀을 가진 자로 살고 있는지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 한 말씀이에요. 집사를 뽑을 때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집사든 집사가 아니든지 간에 넌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집사가 될 자격이 있느냐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물음이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아무 할 말이 없죠. 이것이 비밀 앞에 선 우리 입장이에요.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난 집사 될 자격이 없네. 차라리 그냥 다 때려치우고 하지 말자. 이게 아니죠. 나는 말씀 앞에 서보니까 아, 자격이 없는 자구나. 이걸 좀 알아채자는 것이죠. 나같이 아무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집사로 세워놓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이끌어 가시면서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냐면은 세상이 알고 있는 믿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믿음은 온통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막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좋아지지? 늘 거기에 관심을 둬요. 왜? 믿음이 좋아야만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뜻을 이루어주실 거야. 그런 생각이 앞선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 그런 믿음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의해서 성경에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믿음은 나를 보면서 내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믿게 되는 겁니다. 그걸 비밀이라 그래요. 왜? 세상은 믿음을 그렇게 모르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도 않으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이루고 내신다.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비밀을 가진 자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일할 자기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염려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은 겁니다. 또한 나에게 되어진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일하심으로 주어진 은총,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은혜에 동참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를 이런 수준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 이런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 만들기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교회 부흥이나 뭐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들어 세우자 이것은 나를 과시하고 싶고 내 일을 이루고 싶은 인간의 욕망으로 나와지는 또 인간의 그 소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 깨끗한 양심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죄 없는 상태 이게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아니했다 이것이 아니고 모든 죄가 용서된 상태죠. 그게 죄가 없는 거죠.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죄 없는 자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게 깨끗함의 의미예요. 따라서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양심, 그건 없어요. 이 사람에게. 그런 양심이 아니고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게 깨끗한 양심이에요. 나는 지옥 갈 자다. 내 죄를 보면은 난 도무지 천국에 집어넣어달라고 말도 할 수 없는 악한 존재다. 이걸 알고 이런 모든 죄가 주의 피로 가리워졌다.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게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행위라고 여기는 실천이나 또 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내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 그게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죠. 도덕과 전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 모두 죄뿐임을 아는 거예요. 그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한 일, 내가 이룬 일, 내가 활동한 이걸 안 보는 거죠. 그걸 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만 보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 생각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나를 살게 하시고 넉넉히 채우신 하나님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대신 내 생각에 몰두하는 거, 이걸 제일 잘해요. 이건 가르쳐주지 않냐도 본능적으로 잘합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 절대 아니에요. 내 생각에 몰두해서 날 위해 살아가는 것, 이걸 여러분이 제일로 잘한다. 주특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깨끗한 양심은 아, 그게 내 본모습이구나, 이걸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나다. 그리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빈손, 빈손 상태로 주님이 이루신 그 일만 바라보는 거죠. 그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자연히 주의 피의 은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고 주의 피 아닙니까? 그 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 그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모이는 그것을 예수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피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진짜 할 말이 없어집니다. 예수 앞에서 내놓을 게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 자연히 내 관심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한 일이 있으면 자랑스럽게 그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목사가 모여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랑이 될 만한 이야기. 그게 얘기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의 피의 은혜가 내 속에 자리하게 되어지면 그런 말들이 나와질 수가 없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연히 그런 말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여겼는데 아, 잘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알아채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런 모임에서 환영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는요 주님만 알고 싶어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어서 모여져야 돼요. 그런 마음이 되도록 주님이 도우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이 모인다면 그냥 침묵해요. 그것은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모임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늘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성령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는 겁니다.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소원 들어주고 병 낫게 해주고 그런 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의 은혜만 생각하게 하고 그 은혜를 내 속에 남겨놓기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의 은혜를 남겨놓고 일하시는 이것이 감사함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얘기하지만 주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절실하게 다가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은 이렇게 도우신다는 것이 기쁨이 되겠죠. 복음의 비밀을 가진다는 건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은혜만 생각해야지 아무 다짐을 또 다짐해도 세상 보는 순간 늘 나의 일로 세상 내 마음이 점령되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 일로. 그러니까 늘 마귀에게 내 말 뺏긴다 생각하는 되는 것입니다. 늘 뺏기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늘 내 마음이 마귀에게 뺏기는 것, 그 마귀의 강한 세력을 실감하면서 왜 제가 그토록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말하고 또 하는지 좀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늘 내 마음 마귀 뺏긴다. 그 절감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마음이 향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싶은 소망이 내게 감지가 된다면은 아,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기 때문이구나. 그걸 알았을 때에 내 소원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 병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날 도와서 주님의 은혜로 끌어가시는 그 도우심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모든 성도의 뜻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또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자연히 그런 소원이 중점 있는 기도가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거에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복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밀을 가진 그 열매, 그 모습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신자됨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가진 채 살아가면은 누군가가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알아주는 것에 신경을 안 씁니다. 거기 관심을 안 둬요.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관심거리가 아니죠. 오히려 뭐 집사님 믿음 참 좋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속으로라도 그게 제 믿음입니까? 주의 믿음이죠.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나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는 거예요. 미련이 버려졌다는 겁니다. 신자는 자기에 대한 미련을 버린 자로 살아가요. 나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는 건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자포자기는 그냥 절망의 상태에 빠져가지고 나를 내버리고 돌보지 않는다는 그걸 이런 의미인데 신자가 믿음 안에서 나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은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포기가 아니고 내 주인 되신 분에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는데 지금까지 난 내 힘으로 내가 원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서 주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 맡기는 거죠. 어떤 삶이 자유롭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자유롭겠냐고 하죠. 그러니까 신자에게는요.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고 하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세상에 알 수 없는 비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게 복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경 은총으로 막 다가오는 거죠. 그 믿음을 존귀한 선물로 받으면서 세상 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는 그게 복된 삶.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집사의 자격요건이라고 했죠. 집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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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 사는 사람입니까? 아재 개그 요즘.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막 맡기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집사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뭐 다 아시는데 말한 건 제가 다 압니다. 집사는 봉사를 위해 세워진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믿음은 봉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한 봉사는 교회 일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교회 일도 봉사에 포함되겠죠. 그런데 그 비밀을 가짐으로써 드러나는 봉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증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봉사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봉사자로 나타나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알도록 도우시는 것도 그런 봉사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은혜 하지 않고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것. 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져야 되죠.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모였지 않습니까? 은석교회란 단체로 모인 것이 아니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된 신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몸. 그러니까 우리를 함께하게 하셔서 그 주의 복된 몸의 관계가 되게 하신 것. 그걸 감사하시고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함께 공유하고 나타내는 관계 속에 살아가지는 것. 그게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밀을 가진 자로서 서로 봉사하면서 함께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참 내가 초라하게 보입니다. 아직 말씀 안에서 주의 은총을 알게 되어지고 이 땅에 감추어진 비밀 속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알아가지는 그 복됨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존귀한 선물을 가진 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같은 길로 걸어가는 그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내 인생 전부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